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2쪽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들고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풍조들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귀 기울이는 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좀 많이 불편한 마음으로 설교를 증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하게 될 것 같고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면서 좀 불편한 마음으로 들으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음란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역시 예외는 아닌 것이죠. 특별히 올해 2015년에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을 각 나라가 내리게 되었어요.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015년 2월 16일에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간통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벌 조항이 성적인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간통죄가 침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물론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결정을 내리면서 그러면 간통이 좋은 것이냐? 아 그건 아니다. 간통은 나쁜 것이고 민사상 또 이렇게 배우자에게 또 책임을 물을 그런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결정은 국가가 그리고 형법이 나서서 어떤 개인의 성생활을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자마자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날 여러분들 그 콘돔 회사의 주식이 그날 하루만 15%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그 한동안 며칠 동안 유흥업소와 모텔업이 평상시보다 더 성황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세적으로 뉴스에도 아마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전세적으로도 바람을 피우세요라는 음란한 그런 음란이라기보다는 어떤 불륜을 조장하는 그러니까 뭐 들어가면 뭐 이상한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불륜을 소개해주고 조장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가 한국 법에 의해서는 더 이상 이제 불법이 아니게 되었어요. 왜냐면 음란물을 게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바람을 피우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거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간통죄가 폐지를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통죄를 폐지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 간통죄를 이미 폐지했다라는 거죠.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한국이 아직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간통죄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 간통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국은요? 잘 모르세요? 없어요? 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간통죄가 있습니다. 각 주에 따라서 존재하는데 우리가 사는 일리노이 주를 포함해서 21개 주에 간통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잘 모르셨죠? 근데 간통죄가 존재하는데 대부분 다 경범죄예요. 그러니까 중한죄가 아니라 경범죄라서 특히 메릴랜드 주에서 간통을 하다가 걸리면 벌금이 얼마냐면 10불. 간통하다 걸리면 경범죄라서 10불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시건이나 위스콘신 등 다섯 개의 주에서는 이 간통죄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사추세츠 주에 가서 간통을 하다 걸리면 잘못하면 3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주마다 다른 것이죠. 근데 미국은 한편 올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 전에 6월 26일 똑같이 26일인데 6월 26일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어요. 이 결정에 따라서 미국 전역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고 더 이상 동성애를 하거나 동성결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우리가 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정 가운데 대법관이 미국 헌법재판소 대법관이 9명인데 찬성이 5명, 반대가 4명으로 동성결혼이 합법이 되었습니다. 한 표의 차이로 동성결혼이 합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36개의 주에서만 동성결혼이 인정이 됐었는데 이제 미국의 전역이 이제 동성결혼이 그렇게 다 인정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 대법원의 결정문에서 결혼은 예로부터 중요한 사회적 제도였지만 법과 사회의 발전과 동떨어져서 홀로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동성 결혼에 대한 반감이 시대적으로 많이 사라진 그런 사회상을 반영해서 대법원이 이번 결정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어서 버락 오바마는 트위터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다가 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평등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결혼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오바마가 얼마 전에 자기 아버지 나라인 어디를 방문했냐면 케냐를 방문했어요. 그때 케냐를 방문해서 케냐 대통령, 케냐타라는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연설문을 낭독을 했는데 그때 오바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케냐가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을 하고 공포를 한 것을 놓고 이것은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은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그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케냐 대통령이 그 양자 회담 후에 우리가 미국과 우호국이지만 미국과 공유하지 않는 가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얘기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우간다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법이 있는데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우간다의 미국에서 하는 원조를 끊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우간다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우리가 미국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국의 원조와 도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간다 대통령의 믿음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지금 어떤 문화적인 미국이란 나라가 이전에는 군사력을 가지고 제국주의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자신의 것들을 강요하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경제력과 그 어떤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문화적 제국주의로 자신들의 가치와 그 기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다른 문화에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7계명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보다 다들 영어를 잘하시지만 영어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라고 되어 있어요. 이 adultery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간음이라고도 우리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간음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간통죄가 폐기되었다고 했는데 간통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돌발적으로 퀴즈를 하나 내버릴게요. 간음하고 간통하고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말인가요? 예? 다른 말. 예. 여기 다른 말.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없으세요? 다 다르다고 알고 계십니까? 아,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말에서 간통하고 간음은 다른 것이죠. 간통이라는 것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를 두고 다른 누군가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가리켜서 간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어에서는 다 adultery라고 해놔서 보통 영어의 adultery가 이 간통에 해당합니다. 근데 간음, 이 간음이라는 말은 보통 adultery도 간음으로 번역하지만 porneia라는 단어, 라틴어에서 온 porneia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 간음이라는 말은 결혼을 했던 안 했던 배우자가 있던 없던 결혼이라는 그 틀 안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성적인 관계를 맺고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간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죠?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간통하지 말지니라가 아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어의 adultery는 보통 이제 간통의 개념을 더 많이 생각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바람을 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좁은 의미로 오늘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 않고 넓은 의미의 간음, 음란한 성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까 제가 미국에 21개의 주가 간통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각각의 그 주에서 법으로 무엇이 간통죄인가 간통인가를 정하는 그 기준도 다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adultery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말의 간통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통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노스캐롤라이나 주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직접적인 성행위가 성교가 없어도 어떤 다른 이성과 음란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와는 달리 똑같이 캐롤라이나인데 노스캐롤라이나는 그런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반대로 성관계를 한번 해갖고는 간통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이 한번 실수도 할 수 있지. 한두 번은 안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누군가와 성관계를 가지면 그건 간통죄다라고 그 법에서는 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21개 주가 간통죄를 가지고 있는 그 주에서도 이 간통의 개념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가리켜 간통죄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법이고 그리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성생활을 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당연한 암묵적인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혼이나 이혼을 해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통과 간음 이 개념을요 또 어떻게까지 해석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통이나 간음은 남녀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남녀간에 이루어지는 성행위이기 때문에 간통이나 간음에는 뭐는 안 들어간다? 동성에는 간통이나 간음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른 음란한 행위는 간통이나 간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요 물어보면 너 십계명 어기고 있는 거 아니야? 간음하지 말라를 어기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너 간음하지 말라의 뜻이 뭔지 알아? 나는 간음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나 십계명 어기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의 개념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 음란하지 말라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세상의 법이 정하고 있는 그 기준보다도 훨씬 더 넓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2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쪽에 있는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간음, 라틴어로 포르네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 간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자 말로 하면 뭐예요? 간은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간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음란한 음자, 음란한 어떤 성적인 행위들 그 모든 것을 가리켜 성경은 넓은 의미의 간음, 법이 정하고 있는 사전적인 간음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간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32절 좀 건너뛰어서 32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불필요하게 정말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는 것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의 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좁은 의미의 간음이나 간통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27절, 28절 그 사이에 29절, 3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의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너의 눈이 범죄하거든 네 눈을 빼버려라. 너의 손이 범죄하거든 너의 손을 잘라버려라. 근데 이 말씀이요 어떤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간음에 대한 말씀, 음란에 대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의 눈이 범죄한다라는 것은 너의 눈이 성적으로 음란하게 범죄하거든 너의 손이 성적으로 음란하게 범죄하거든 너의 백체 중에 그 너의 많은 육체의 여러 가지 중에 그 하나를 잃어버리고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것보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적으로 많이 개방되고 많이 오픈되고 많이 우리의 기준에서 음란에 저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세상이 변하고 있어 이 정도는 교회도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좁고 엄밀한 어떤 윤리와 성적인 기준과 가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십계명의 칠계명은 무엇보다도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 부부 사이에서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지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계명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불결함과 죄악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적인 순결함과 정결함을 유지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결혼의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본래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은 본래 독신 생활을 하지 않고 돕는 배필과 함께 즐겁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로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지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 둘은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동성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자끼리 여자끼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너무 거꾸로 역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성적인 것은 음란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이야. 심지어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도 이건 더러운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음란을 피하기 위해서 성적인 어떤 더러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기 위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옳은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은사로 놓아주신 사람이 아니면 성적인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절과 순결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은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그 도움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라고 마태복음 19장 9절로 12절 말씀에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그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어떤 사람? 오직 타고난 자라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누가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독신으로 사는 것을 독신으로 할 수 있으면 좋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람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독신주의를 주장합니다. 독신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이유가 성적으로 순결하고 정결한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혼이라는 틀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성생활과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즐기기 원하기 때문에 독신을 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목적에서 독신을 택하고 유지할 것인가?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정결함과 순결함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된다면 결혼을 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을 즐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더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대단한 열의로 노력할지라도 아무리 참고 참아도 그 성욕을 결코 참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독신으로 정결과 순결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사람마다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의 아내를 두고 여자는 자기의 남편을 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이어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는 것이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약성경 368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8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심판의 내용이 레위기 20장 말씀에 나와요. 레위기 20장의 말씀에 따르면 간음과 모든 음란한 성적인 범죄는 죽음에 해당하는 사형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도 한번 넘어가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출애굽기 뒤에 레위기 20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레위기 20장 10절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76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음란한 관계를 갖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뭐 실제로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그냥 들어서 아시겠지만 요새는 미국이나 서구의 유럽을 보면 스와핑이라는 것을 많이 한다라고 해요. 부부끼리 배우자를 파트너를 바꾸어서 성생활을 즐기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유럽에서는 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이 동성결혼과 더불어서 그룹혼까지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결혼이니까 뭐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도 여자와 여자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여자 셋이 결혼하고 남자 셋이 결혼하고 그리고 여자 둘에 남자 한 명 끼어서 결혼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결혼하는 케이스들이 유럽에서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러한 음란한 행위를 피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오늘 레위기 20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누구든지 자신의 근친과 자신과 가까운 친척과 상관하는 자는 상관계를 가지는 자는 둘 다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11절부터 21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20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남자나 여자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그 짐승도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누구와도 아니죠. 무엇과 성관계를 해요? 짐승과 성관계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수간이 지금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도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고대에도 이미 있었고 지금도 짐승과 성관계하는 자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유럽에 가면 실제로 불과 몇십 불을 주면 짐승과 개나 고양이나 혹은 염소와 성관계를 이렇게 주선해주는 그런 업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터넷 사이트를 가도 그런 것이 있고 실제로 짐승과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이즈의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에이즈가 전파되는 그 가장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많은 것이 동성애와 그리고 짐승과의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에이즈의 전파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어떤 음란한 행위,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가늠하는 것, 가까운 친척과 가늠하는 것, 심지어 짐승과 성행위를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레위기 20장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동성과 동침하면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동성애 찬성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윤리와 그 기준이, 가치관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동성애가 타부시 되고 정말 소수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보편화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동성애의 문제가 비단 오늘날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십계명이 주어질 당시에 수천 년 전에부터 동성애의 문제는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에도 이미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이 얘기가 나와요. 노아의 아들들 중에 세 번째 아들 함이 자기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벗은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벗은 모습을 본 게 그렇게 그 저주받을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도 가는데. 근데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을 어떤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이 보았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은 것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말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향해서, 남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고 아버지의 하체를 바라본 것. 그리고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찾아서 소돔 성에 들어갑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롯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의 집에 방문한 그 남자 둘, 천사들인데 천사인지 모르고 그 남자들을 우리에게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 성적인 행위가 만연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 기독교회 때도 역시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에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뭘 순리로 써야 되는데 바꾸어 영리로 쓴다는 말인가. 이어서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함에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시대 때부터 그리고 초대 교회 때에도 이 동성애 문제는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이와 같은 자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과 유럽에서는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리고 많은 교단과 교회가 다수가 동성애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트랜스젠더에게도 목사 안수를 줘요. 그리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는 질병에 가까운 것이다. 이것은 그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타고난 것이고 선택할 수 없는 그 이성을 사랑할 수 없고 동성만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교회가 보살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초창기에는 어떤 소수자의 문제로 몰고 가다가 이제는 성적인 자유와 평등의 문제로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소외받는 성적인 소수자들을 교회가 대변해 줘야 되고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되고 교회가 그들을 감싸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아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는데 우리가 살인한 사람을 살인자도 우리가 품고 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교회가 품고 감싸 안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살인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품고 그들을 포용한다 할지라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자들을 반드시 죽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가 동성애자들에게 죽이는 건 고사하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는 세대가 되었어요. 이제 미국은 동성애가 헌법으로 합법이 되었습니다. 헌법으로 합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동영상 하나를 잠깐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 5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은 미국의 헌법으로 전 모든 주가 동성애가 합법이 되기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몇 주에서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 한 부모가 실제로 겪었던 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 동영상은 한 2년 전쯤에 그 2년도 좀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동영상이 아니고 다른 주에서 주법을 막 이제 투표하는 그 시점에서 투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사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약간 올드 버전이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President of the Family Research Council here in Washington, D.C. You may be asking yourself, how will same-sex marriage affect my family? Well, based on the evidence, everything changes when same-sex marriage becomes legal. If it is legalized, then it must be taught as normal, acceptable, and moral behavior in every public school. Don't believe me? It's already happened in Massachusetts. That means public schools in every grade, even kindergarten, must teach your children to accept same-sex marriage. This really confuses children.
David, appreciate you and Tanya inviting us to come into your home. I've been looking forward to sitting down and talking to you about this because I think this is such an important story, and I think parents need to know what's happening in our schools.
The beginning of 2005, our son Jacob was going into kindergarten, and he came home with a diversity book bag. And in the diversity book bag was a book entitled Who's in a Family by Robert Scutch, and that introduces children to same-sex households.
Now, wait a minute, let me be clear. Your son is in kindergarten.
Yes.
And he was given a book about homosexuality and marriage?
Yes.
What was your first reaction when you saw this?
When I saw the book, I was quite upset that they would couch this as diversity and include it in a diversity book bag and not give me notification that they were going to be introducing this topic of homosexual relationships and homosexual behavior and to my young five-year-old child. I was very upset.
I have the book right here, Who's in a Family? It introduces children to such things as Clifford and her dad's partner, Henry.
This is what they sent home with your five-year-old?
That's correct, Tony.
After the diversity book bag came home, we realized that the intention of the administrators and teachers was to affirm these relationships and gay marriage in the minds of children. When we went into the school, what we requested is parental notification when these issues are brought up by adults within the school and the option to opt our child out of this type of indoctrination.
Said we didn't think, number one, it was appropriate to discuss that with our five-year-old, and that if we ever felt it was necessary to have that discussion with our son, we would choose the timing and the manner in which to discuss it with him. And then she said, well, she had checked with the administrators and had, and they had said that this was not a parental notification issue, and in fact that any adult in the school could discuss homosexual families and homosexual issues with our children.
One of the reasons they give is they said same-sex marriage is legal in Massachusetts, therefore we can broach it anytime with your child. And when they are putting forward that it's equal, they're putting forward that it's a morally equal alternative and affirming it in the minds of children. Now, these are young, impressionable children, and they know very well that there are many parents that do not hold these beliefs. But irrespective of that, in an intolerant manner and in an aggressive manner, they are putting forward that we as parents do not even have the right to know what they're saying to our children.
So when she would not acknowledge our parental rights in this area, we then went to our Judeo-Christian beliefs and our faith and said, well, you wish to affirm homosexuality to our son. You're presenting that which is sin as though it is not to our son, and we cannot allow that. And at that point, she reiterated, this is not a parental notification issue.
It is our sacred duty as parents to guide our child. What they did and what they were doing at the point where they won't allow parental notification or the option to opt out is they were taking the parental role for themselves. And they had no tolerance for the notion that parents have the right to be the primary directors of the child's upbringing and moral education. And I said, I'm prepared to sit here all night until I see some form of accommodation as a parent. To make a long story short, the accommodation they gave was to put me in handcuffs and send me to jail.
I couldn't believe that they were willing to arrest my husband because my husband and I just wanted parental notification. We want to raise our children to know God. And God has blessed us with the sacred responsibility to raise them for Him, to know Him, and to know His truth.
I was willing to see how far this administration would go in denying us our rights and squashing parental rights. And they were willing to handcuff a father and send him to jail. It was a 6x8 cell, filthy. You know, I felt I didn't have a choice at that point in order to fulfill my role and duty as a father. Parents need to stand their ground. If they intend to have a war over our parental rights, battling for the hearts, minds, and souls of our children, then let it begin here.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동영상의 원본은 뭐 잘 보신 것처럼 영어로 되어 있고 미국에서 일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원래는 만든 것이지만 잘 보신 것처럼 한국말로 자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유튜브 사이트에 댓글을 단 사람들도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유튜브 사이트에 찬성, 긍정하는 표시랑 부정하는, 반대하는 표시가 있는데 물론 긍정하는 표시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부정하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한국 사람들 중에 3분의 1 이상이 이 동영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롱 스토리가 있고 쇼 스토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굴었으면 감옥에까지 갔겠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과연 기독교가 윤리와 도덕을 말할 자격이 있냐? 라고까지 댓글이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이제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현실의 모습이에요. 일리노이주도요 헌법에서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기 이전에 이미 2년 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와 비슷한 경험이 여러분 작고 크게 여러분 주변에서 사실 이미 있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녀들과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면 생각보다 나의 자녀가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내가 동성애를 하고 싶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동성애의 문제를 생각보다 부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가 이제 4학년에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레즈비언이었어요. 여자였는데 레즈비언이었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 레즈비언이니까 아이는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임신해가지고 학교에 왔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쑥쑥 됐는데 정자은행에 가서 정자를 사가지고 그죠? 뭐 인종, 그 정자를 기증한 사람의 학력, 뭐 지적 수준 뭐 이런 거 다 골라갖고 페이를 하고 정자를 사서 인공수정으로 임신을 해서 임신한 상태에서 학교에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출산까지 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일리노이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아이다호주에서는 동성 커플이 목사님 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했는데 이 목사님과 목사님 부부가 동성애자들에게 주례를 안 하겠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이 동성애자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아이다호주는 동성 결혼이 합법이었기 때문에 고소를 해서 이 목사님이 시 당국으로부터 180일 감옥형과 그리고 1,000불의 벌금이 부여가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거절할 때마다 한번 와서 부탁했는데 거절하면 180일 감옥형 1,000불 벌금입니다. 7번 찾아오면 180일 곱하기 7일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고 7,000불의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럼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법원에다가 소장을 다시 제기해서 재판을 진행했다라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미국의 최대 감리교단인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에서는 한 목사가 동성결혼에 대해서 동성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표명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목사직에서 면직당했어요. 목사가 너는 아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가 아니다 라고 교단에서 쫓겨나는 그 일을 미국 감리교단에서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한 다음에 뭐 H마트 CD 이렇게 풀어놓고 이러면은 다음 주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진리는 고사하고 그저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법의 기본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제시해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어떤 윤리적인 가치도 기준도 제시해주지 못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음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결함을 유지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부부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과 정결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에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부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믿음의 공동체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 정결함과 순결한 모습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교회가 정결해야 할 이 교회가 이 시대는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음란을 허용하고 음란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광야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그 앞에서 뛰놀았더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뛰놀았다라는 말을 성경 해석을 하는 학자들은 이 뛰놀았다라는 것이 성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근거로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 리브가를 끼어안았을 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고 호세아 9장 1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우상숭배와 어떤 음행하는 것에 이 동일한 뛰놀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오직 더러운 것들을 행하면서 그 앞에서 그것을 거짓신을 섬기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섬기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잘못된 신앙을 믿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참되신 하나님만 한 분만 섬기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순결을 유지해야 될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군데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68쪽에 있는 고린도 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고린도 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두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음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간음하는 것, 탐색하며 남색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괜찮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 앞에 있는데 거기에 미혹 받지 말라라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들은 이와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물론 이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무엇이 순결이고 무엇이 정결인가? 더 이상 이제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공공연하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참된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위해 힘써 싸울 수 있는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그 가정과 같이 감옥에 가고 우리가 벌금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